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수많은 거의 무한대의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큰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이 선택을 이 선택의 특권을 활용하는데 아침에 깨면서부터 우리 선택하죠. 지금 일어날 것인가? 조금 있다 일어날 것인가?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출 때 꼭 요즘 핸드폰으로 여러 개 알람을 맞춰놓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맞춰놓습니다. 먼저 이른 시간에 일어날 것인가? 조금 있다 일어날 것인가를 또 우리가 세면을 먼저 할까? 치아를 먼저 닦을까? 또 면도를 먼저 할까? 비누질을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또 옷을 무엇을 입을까? 양말은 뭘 신을까? 옷을 좀 두툼하게 입어야 될까? 식사는 뭘 할까? 빨리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고르고 선택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불과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 시간에도 우리는 거의 수백 번 이상의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이죠. 근데 놀랄 만한 사실은 뭔가 하면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내가 정말 최상이었나? 최고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그저 그랬구나. 뭐 별로였다. 뭐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기조차도 할 수 있겠죠. 행운으로 내 선택을 떠나서 어떤 뭐 특별한 재미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선물이 있었다라든지 기대치 않았던 성취가 일어났다라든지 뭐 다 포기한 뭐 페이퍼인데 뭐 다 실리게 됐다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온다라든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즐겁고 야 오늘 최고다 이게 엄지도 내세우고 할 수 있겠는데 일상에서 그냥 별다른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뭐 선물이나 축복이 별로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하루를 평범하게 살았을 때에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면은 최선의 결과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이 이게 뭐 특권이냐, 특권을 내가 잘 활용했는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많이 놓치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관계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저 사람과 만나면서 좋은 선택을 해서 말도 또 행동도 또 표정도 또 저 사람과 또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지나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뭐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그냥 뭐 그저 그렇고 이러면 그러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지치겠죠.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별다른 호전되는 결과가 없으면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한계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고 이 선택의 연속으로 삶이 이어져 가는데 이것이 가치가 없다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길이 없죠. 오늘 본문이 우리 관계의 영역 속에서 이런 그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선택과 관련이 있는 측면에서 판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삶을 살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선택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사람들 비방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시죠?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대남 비방 방송, 대북 비방 방송 이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그 다음에 약점을 들어가서 헐뜯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기가 쉬운데, 이건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비방한다라는 말은 거스른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고장 나온다는 말이 그 정도겠지. 네가 뭘 해보겠다고. 뭐라고 굉장히 열심을 보이고 정성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는데 아이고 그게 또 그렇겠지 이렇게 틱틱,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틱틱거린다 그러죠. 이 틱틱거리는 게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상대로 하여금 상당히 기운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 그죠? 자신을 보고 하는 사람을 보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그 힘이 생기겠습니까? 다 생기실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판단한다라는 건 뭐죠? 판단한다라는 거는 내가 법정에 가서 고소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아래서 하는 또 만드는 그런 생각과 말이죠. 판단할 때는 사람은 너무나 자신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 옳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충천에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고 섬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보신 11절, 12절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맥락에서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설교 맥락이 무엇이었죠? 그리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4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비방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형제를 판단하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비방과 판단을 당할 때 사람이 쉽게 사기가 저하가 되고 그리고 비관적으로 자꾸 이제 생각이 바뀌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 맙시다 하는 그런 좀 축복과 권면의 말씀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비방하고 내가 판단하는 상대가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스르는 그런 태도와 말, 또는 내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옳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다, 이런 자세는 상대로 하여금 더 이상 할 말을 없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지속적으로 친밀감 있게 이끌어주지를 못하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판단과 비방을 하면 하나님이 피해를 당하십니다.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비방과 판단을 하면 나에게 해악입니다. 나에게 무엇보다도 큰 해악이 닥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결과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한다 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11절 말씀에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은 이렇다 저렇다, 지금 우리가 이제 판단과 비방은 관계 영역으로 좁혀 들어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올라가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시고 뒤로 슬쩍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와 나를 주시하고 계시죠. 우리가 판단을 한다,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긴 말하기 싫으니까 아이 끝내 이거야, 나는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건 나의 기준과 나의 성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된 사항을 말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하듯이 딱딱거리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그렇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죠. 그러나 나의 기준과 나의 성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과 생각은 아주 단호하게 보이고 그 사람 세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수수깽이입니다. 그 속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과 그리고 어떤 내용, 그걸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내 뜻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랑 다투시지 않는 거 아시죠? 내가 판단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막 꾸짖으시면서 나와 한판 하자라고 이렇게 달려오신 적이 있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인격적이시고 엄청 젠틀맨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대면 하나님은 뒤로 가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나를 살리시고자 평생을 그렇게 나에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형제를 판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을 내가 미리 판단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거스린 것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항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은 피해를 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당신의 보좌로부터 끌어당겨서 내려오시게 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좌를 내가 꿰차고 올라가 앉아버리겠다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은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자기 생각에 고정되면 그것이 정당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옳게 여기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의 사고 방식에 고착이 되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편견이라고 하죠. 이 편견의 세계, 인간의 모든 판단은 이 편견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의 세계는 두말할 것 없이 내중심적인 세계이고 내가 왕인 세계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을 거기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자이면서 남을 높이는 경우도 없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지 높이는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도 거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소외가 되는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판단에 빠지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의식이 되시나요?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판단에 빠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별로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좀 이상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다 입술로 또 생각으로는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의 근심이 내게 느껴지지 못하고 임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삶, 그것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것 일상적인 것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판단하고 하는데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사람은 사람을 육체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표현과 또 그런 모든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에는 뭐 소유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직책 또는 뭐 학력, 뭐 출신 이런 거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대우하죠.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99.9% 정도 외모로 판단하신다고 보면은 안전합니다. 대부분 저 사람의 첫인상과 저 사람의 행동과 말 그리고 저 사람의 어떤 그 배경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나에게는 그것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속사람을 보고 대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0년, 20년을 살아도 같이 사귀어도 속사람을 보고 대우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그리고 위해주고 하는 경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매우 어리고 미숙하거든요. 저는 50수년을 살았는데 제 속사람이 50수년에 해당하는 만큼 성숙한가를 따져보면 이건 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제 겉사람, 목사로서 또는 아니면 형제로서 또는 뭐 사회인으로서 뭐 이렇게 보이려고 제가 꾸며낸 것들 또 훈련시켜서 습성화해 놓은 것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발성 연습과 입모양을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속사람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나의 속사람은 제가 그냥 불쑥 나오는 말, 불쑥 대하는 태도, 반응, 그것이 납니다. 아주 허름하고 거친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 무섭다. 무서워하는 게 바로 나예요. 속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 보면 불쌍하다. 바로 생각이 난다면 그게 납니다. 그게 속사람의 자기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이기를 즐거워하거나 기꺼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주 고착화된 현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이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수치와 두려움 위에다가 형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말로 다할 수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평생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수치와 두려움 위에 나의 정체성을 세워놓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는 양육자로부터 또 양육자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기준에 맞는 것,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을 또 신경질과 또 어떤 지적과 또 혼냄과 뭐 이런 걸로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양육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남으려면 그 양육자에게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한 자기 능력을 다 동원해서 양육자 또는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유치원 정도 들어가면 사회적인 그런 환경과 분위기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꾸며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깊은 욕망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스타일에 관한 것들이 깊이 감추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더 혼나거나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가꾸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가 망신당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수치감 위에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분위기와 시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거를 요즘은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바꿔갑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변조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최종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으로 나타내기를 원해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런 이런 일을 이렇게 이룬 사람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는 계속해서 음지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99.99%를 보는 그 조건들과 그 어떤 우리의 겉모습, 겉사람 이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유 너 속사람이 이 정도냐? 아유 참 정말 그런데 내가 봐줄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거부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보실 때 각자 우리의 자신을 보실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겉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보시고 또 정죄하시고 너는 좀 성숙해져야 되니까 너는 좀 혼나야 되겠다. 너는 좀 약간 손을 좀 내가 봐줘서 고쳐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인간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죠. 그런 식의 정죄와 비판으로 우리를 결코 양육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길러가지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상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적어도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내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진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어서 나의 사랑의 정도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고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최상의 그런 어떤 수준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점으로 얘기를 돌아가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자신에게 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이신 이러한 참사랑, 참사랑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또 배우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서 튀어나오는 비방과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방과 판단은 결코 참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주 거의 대적하는 행위라고 보셔도 됩니다. 비방을 하면서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적인 언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난 3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죠. 내가 아무리 사탕발림이 있는 말과 이렇게 해도 제가 얼마 전에도 영혼 없는 대답을 했다가 자매들한테 좀 혼이 났는데 영혼 없는 대답 귀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영혼이 있는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제 영혼을 지금 제가 길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판단과 비방, 이 영혼 없는 말과 행동은 참사랑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사랑에서부터 훨씬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참사랑에 흉내를 내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착각은 아무도 못 말리는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제대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판단하기에 또 때로는 비방하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동감을 할 수 있는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픔 속에서 서로 받아주고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통할 수 있는 진심으로 그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비방과 판단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더 따뜻한 눈으로 더 그 사람의 장점을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더 편해진다라는 명목으로 그것이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참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가까운 친구끼리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미소를 한 지은 기억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지금 저랑 눈을 마주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예라는 대답이 너무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저를 격려해 줍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판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단이 앞서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삶의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고 자기 자신이 실의에 빠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회의가 들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회의가 들고 나면 다른 사람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과 힘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영적인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에너지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나요? 겉사람의 조건을 더 잘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다 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측면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더 맞을 수 있겠네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나 사건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정치나 경제나 또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는 현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정말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말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써 화목과 평화를 깨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이렇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본인이 생각되신다면 오늘부터 정말 자기 성찰과 기도에 많이 많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잘 못 보는 사람입니다. 12절의 유명한 말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뭐 야고보 사도가 화를 내면서 어떤 질책하는 톤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이웃을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자성의 질문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 바벤바족이라는 부족이 있답니다. 이 인터넷에서 다니는 이야기인데 제가 참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이 부족에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참 의아하게 생각한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던 중에 아주 놀라운 이유를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 부족에서는 누가 범죄를 하면은 그를 광장 한 복판에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가 뭔지 알겠지? 우리는 너의 그 행동을 싫어해 라는 그런 의미로 자성하게 하려고 하는 의미겠죠. 한 복판에 세우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다 돌아와서 그를 둘러싼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대요. 근데 한마디씩 하면서 비난이나 아니면 돌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했던 선행, 그의 장점, 그에게 감사하고 싶은 것들, 과거에 그에게 감사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마디씩 한다고 합니다. 넌 원래 참 예쁘고 정말 착한 아이였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집 지붕 고쳐줬잖아. 참 그때 너무 고마웠어. 다시 고마워. 이렇게 칭찬의 말을 쏟아내다 보면 죄를 자각하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자각하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 흐느끼고 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와서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안아준답니다. 너는 우리와 꼭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살아갈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너대로 살면 돼. 너는 우리에게 굉장한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 알지? 우리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 이런 메시지와 함께 한 사람씩 그를 안아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칭찬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축제를 벌려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맺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부족에게 이제 이런 축제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물질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동체의 이야기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할까요? 우리는 상대가 잘못하면 저 사람을 야단을 치고 혼을 내주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줘서 따끔한 맛을 보게 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고쳐놔 버려야 해 하는 고쳐놔야 한다라는 그 우리의 생각이 내가 아니면 우리가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크게 공감될 때 그것은 아주 잔인한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그러죠. 다 너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은 성공 못해.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너를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감정이 상하는 것을 감수합니다. 인격적 교류를 포기합니다. 다 너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바른 말과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사랑의 길을 선택하기를 포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통념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바벤바 부족 같은 데를 보시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작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다 이것이 바르게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저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행복하는 행복해지는 길이다, 축복받는 길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오늘 가정에서부터, 목장에서부터,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것을 염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방과 판단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비방과 판단에 지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당하고 판단당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집니다.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참 힘들어지고, 그리고 생각은 계속 그 비방의 말과 판단의 말밖에는 나를 지배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방과 판단이 상대에게 끼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죄에 가공할 만한 그 영향력입니다. 결과예요. 죄란 것이 뭐라고 했죠? 단절, 소외, 분리 이런 것이죠. 죄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판단의 결과 따로 서자는 것이니까,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따로 서자는 것이니까 이것의 결과는 환멸과 실망, 위축과 눌림, 혐오와 증오, 또 내게서 일어나는 분노와 또 그것에 따라오는 우울, 냉담과 무관심, 보복과 응징, 거절과 의절하자, 거절하다가 이제는 의절하자, 끊자, 이런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결코 우리가 사는 동안 나에게 그치지 않을 이 비방과 판단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런 결과를 내 삶에 생산해내면서 넘어지겠습니까? 우리 정말 위인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위대한 인물, 존경받는 세계적인 인물도 비방과 판단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내 곁에서 살아계신다면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 편에 서실까요? 아니면 비방당하고 판단당하는 내 편에 서실까요? 답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판단당하는 사람의 영적인 이제 역량과 자질만이 여기서 조금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질 못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비판당하고 판단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눈을 뜨고 나의 영적인 자질이 조금 더 도약하면, 그러면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덕적이고 또는 뭐 이지적이고 또 경험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깊은 교감과 만남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얼마나 비난과 비방과 판단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판, 비방과 판단의 종결은 무엇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도 비방과 판단을 엄청 받다가 그 종결로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럼 우리가 이 두 분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과 판단을 하는 자들을 두고 아,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비방하고 판단한 것은 저 사람이 아직도 나를 잘 아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보여진 모습은 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과 판단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뭘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들 봐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죠. 난 그렇게 못해. 죽었다 깨어나 난 그렇게 하라면 나 예수 안 믿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없기는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런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스스로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못해 이런 말은 맞아요. 난 못해요. 난 못하지만 그것이 솔직한 고백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에 정말 그 이그니션 하는 거 점화하는 주님과의 만남의 선에 점화하는 바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난 못합니다 주님. 그리고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걸음을 뛰어야 하는 단계가 뭐냐면 내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판단하는 상대에 대해서 내가 비방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내가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나 대신 비방과 판단을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널 사랑해서 이 비방과 판단을 내가 지금 다 받아내고 있단다. 깊은 곳까지 내가 다 받아낼게.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나와 함께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 생명의 부활이 일어난다. 우리 그거 믿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남을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엄청나게 큰 영적인 도약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조금 요만큼 더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상승 효과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 큰 축복의 세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결코 자연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똑같이 비방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지 않고 오직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냥 그것을 다 당해내면 큰 더욱 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지옥을 당한다라는 것은 비방받는다라는 것, 판단받는다라는 것, 다 그 말 같은 맥락 속에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복 있는 자로다. 더욱 큰 은혜가 넘치게 된다. 그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더욱 큰 은혜의 실제는 뭐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은 뭐 그냥 우리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부어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격려와 너끈함과 그리고 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비방과 판단을 멀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